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취임사에선 분열된 미국 사회 통합과 동맹의 복원을 강조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에도 잇따라 서명했습니다. 순천에서 일가족 17명이 어머니 생일에 모였다가 11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전남도는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거라고 했습니다. 설 직전인 다음 달 초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국 250곳에 접종센터를 만들기로 하고 백신 유통업체도 정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2009년 당시 국정원에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신상 자료 작성을 요청한 정황을 JTBC가 파악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정치 사찰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나옵니다. 심석희 선수를 3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세자를 여러 해에 걸쳐 성폭행하고도 모두 부인하고 있어서 조 씨의 죄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심 선수 측은 더 엄중한 형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룸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출연합니다. 임기를 약 두 달 앞둔 상황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과 대선 주자로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는 어른들과 만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랜덤 채팅 앱에 들어가면 수많은 쪽지가 날아오고 서로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이 앱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On this January day, my whole soul is in this. Bringing America together, uniting our people, uniting our nation.
동맹을 복원하고 다시 한번 세계에 관여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며 가까운 시일 안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홍의정 특파원입니다.
The world is watching. We will repair our alliances and engage with the world once again.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의 종말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립주의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동맹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돌아왔다는 표현도 세계를 이끌겠다는 전통적인 미국의 역할로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And we'll lead not merely by the example of our power, but by the power of our example.
트럼프 행정부 시절 소원해진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 유럽 동맹국과의 결속을 다지고 우리나라와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임승차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등 동맹 간 결속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남북전쟁과 대공황 이후 가장 분열된 사회라는 평가 속에서 국내적으로는 통합이라는 표현을 11차례나 썼습니다.
I will be a president for all Americans. All Americans.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에도 줄줄이 서명했습니다. 첫 서명은 100일 마스크 쓰기.
Some of the executive actions I'm going to be signing today are going to help change the course of the COVID crisis.
마스크 착용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 흔적을 지우는 행보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도 재가입하고 세계보건기구 탈퇴 결정도 번복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슬람교 주요 7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입국 제한도 없애고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또한 중단키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홍의정입니다.
취임식은 사방이 철책으로 둘러싸인 말 그대로 철통 보안 속에 치러졌습니다. 취임식장 근처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얘기도 나와서 한때 긴장감이 돌기도 했습니다. 취임식에 안 간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자신만의 환송식을 열고 떠났습니다. 떠나는 현장엔 마이웨이란 노래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첫 일정이던 세인트 매슈 성당 미사는 15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과 겹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환송 행사를 열었습니다. 가족과 300명 정도의 지지자가 모인 가운데 군악대의 연주와 예포가 울렸습니다.
This has been an incredible four years. We've accomplished so much together. And
now... 예상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손편지는 남겼습니다. 오전에 연방대법원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소식에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매번 대통령 취임식마다 구름 관중으로 가득했던 내셔널몰이지만 오늘은 텅 빈 채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취임식을 못 보는 시민 대신 19만 1,500여 개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거리엔 간혹 빨간 모자가 보였지만 위협적이진 않았습니다.
I scheduled myself to be here a long time ago for the reinauguration of President Trump. I've turned my America, the freest nation in the history of the world, into a police state.
몇 주 전만 해도 트럼프 모자와 티셔츠가 걸렸던 노점은 바이든과 해리스 기념품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취임식 하객 1,000명은 멀찍이 떨어져 앉았고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퇴임식 대신 이곳을 택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온 128년 된 가보 같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주 전 폭동이 있었던 의사당 서쪽 계단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알링턴 국립묘지로 향했습니다. 참배를 마치고 짧은 퍼레이드를 한 뒤 드디어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링컨 기념관에서 열린 화상 축하 공연에선 전직 대통령들의 덕담도 이어졌습니다.
Mr. President, I'm pulling for your success. Your success is our country's success. And
I think all of us discovered that we're at our best when we're all moving in the same direction.
위기 속에 첫 발을 뗀 바이든 정부의 첫날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취임식이 어떻게 치러졌는지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국가를 열창한 팝가수 레이디 가가는 커다란 비둘기 모양의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언어와 정파 그리고 인종을 가리지 않는 각계각층의 스타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때 많은 스타들이 공연을 보이콧했던 것과는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A skinny black girl descended from slaves and raised by a single mother.
많은 유명인들이 취임식 무대에 올랐지만 20대 여성 시인이 가장 화제였습니다. 손짓으로 말을 걸듯 자작시를 낭송했습니다.
Rebuild, reconcile and recover in every known nook of our nation in every corner called our country.
모두 화합하기를 바란다며 금빛 비둘기 모양 브로치를 하고 나온 팝가수 레이디 가가는 미국 국가를 열창했고 무대에선 스페인어도 울렸습니다. 공화당원인 컨트리 가수 브룩스의 등장 역시 화합의 증거였습니다. 그가 부른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6년 전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흑인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을 때 추도식에서 통합을 호소하며 노래하던 장면과 겹쳐졌습니다. 4년 전 공연 보이콧이 이어졌던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식에선 볼 수 없었던 광경입니다. 당시 엘튼 존과 안드레아 보첼리 등 많은 스타들이 트럼프 정부의 인종차별과 반이민 정책 등을 이유로 공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취임식 후 무도회가 이어졌겠지만 올해는 축하 공연 중계로 대신했습니다. 톰 행크스의 사회로 본조비, 존 레전드, 케이티 페리 등 슈퍼스타가 총출동한 월드 콘서트였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네, 워싱턴을 연결해서 임기 둘째 날을 맞은 지금의 상황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을 복원하겠다고 한 게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특파원, 아직도 뒤에 철책이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 뒤로 가는 길이 이제 백악관에 이르는 길인데요. 어제만큼 검문을 철저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까지는 통제를 계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지금이 이제 뉴노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극단주의 세력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한동안은 워싱턴에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인사까지 트위터로 할 정도로 트위터에 기댔는데 일단 대통령의 공식 트위터 계정도 바이든 대통령이 넘겨받았다면서요. 어떤 글을 올렸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 계정은 폐쇄됐지만 대통령 공식 트위터 계정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날 올린 글이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신임 백악관 대변인도 첫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새 정부가 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하나 어쩌면 당연한 조치지만 이제서야 늦게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It includes wearing N95 masks. I wore it out, of course, here today, and will continue to do that.
네, 사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동맹을 복원한다는 말이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예, 동맹을 복원한다는 것, 또 동맹국과 더 많이 대화하고 그리고 그 의견을 중요시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때문에 북미 대화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다만 지역 내 동맹에는 이제 일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아, 때로는 한미일 동맹이라는 이름의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중국에는 계속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겠다 밝혔습니다. 남중국해나 홍콩 문제 등 사안에 따라서 동맹으로서 한국의 보조를 맞춰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치밀한 외교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더요. 인준 작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카운터파트가 될 사람들이어서 지금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는 인준 작업이 상당히 늦은 편이긴 한데요. 에이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인준안이 상원을 처음 통과했습니다. 첫 여성 국장이 된 거고요. 또 바이든 주변 인사 중에 우리에게 이제 눈에 띄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취임식장에서도 보였던 한국계 미국인 데이비드 조가 새 대통령 경호 책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부인 질 바이든 박사의 일정 담당 국장인 지나 리 역시 한국계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국내에서 이틀째 400명대입니다. 부모님 생일에 일가족 17명이 모였다가 11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10명 정도의 직원들이 모여서 소장의 생일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시흥에 사는 A씨는 지난 16일 전남 순천에 갔습니다. 어머니 생일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사는 가족도 모였습니다. 모두 17명입니다. 시흥으로 돌아온 A씨는 확진됐습니다. 이어 생일 모임에 있었던 다른 가족도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순천, 시흥은 물론 광양, 거제까지 번졌습니다. 전부 11명이나 됩니다.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 때입니다. 가족이라도 등록된 주소지가 다르면 모일 수 없습니다. 전남도는 과태료를 내게 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생일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케이크와 떡 같은 음식도 있습니다. 지난 15일 경남 고성군 보건소 직원들이 소장의 생일 파티를 연 겁니다. 사진은 소셜미디어에서 퍼졌습니다. 방역 최전선에 있는 보건소가 지침을 어겼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보건소는 케이크만 자른 짧은 행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크도 모두 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케이크도 잘라서 다 들고 자기 사무실 가서 먹었고 10시 45분부터 48분 단 3분간이었습니다.
고성군은 참석자들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행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서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구시는 31일까지 노래 연습장 영업을 중단시켰습니다. 도우미 4명이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또 도우미들이 다녀간 업소 13곳의 이름을 공개하고 이곳을 갔던 사람들은 검사를 받으라고 알렸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이런 위험이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 문을 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가림막도 하고 띄어앉기도 하고 잘 지키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방심하는 틈을 바이러스는 놓치지 않는 겁니다.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개신교 선교회가 운영하는 영어 캠프입니다. 칠판에 영어가 적혀 있습니다. 영어 책도 보입니다. 지난 17일 이곳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과 가족에게 번졌습니다. 오늘 학생 2명이 더 감염됐습니다. 관련된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초부터 학원 문을 다시 열 수 있게 했습니다. 9명 이하로 수업을 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곳도 수칙을 잘 따랐습니다. 교사 한 명이 최대 4명의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책상 간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고 책상마다 아크릴 차단막을 설치했으며
다만 허점이 있었습니다. 6시간 동안 수업을 오래 했습니다.
오래 있는 경우는 마스크가 좀 느슨하게 착용이 돼 있거나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같은 데서도 마스크 벗는 경우도 있고 호흡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나가고 그 나간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주문을 하려는 겁니다. 음료를 기다리는 동안 다닥다닥 붙어 앉습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이야기도 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된 카페의 모습입니다. 바깥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내린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담배를 피며 큰 소리로 대화합니다. 방역당국은 3차 유행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도 개인 간 접촉으로 감염이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나 하나쯤은이라는 잠깐의 방심이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네, 그래도 희망은 보입니다. 화이자 백신이 다음 달 초에 국내로 들어옵니다. 설 전에라도 준비가 끝나면 접종이 시작됩니다. 유통과 보관이 까다롭긴 한데 구체적인 안도 나왔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약병이 상자에 담겨 있습니다. 냉동된 백신입니다. 약 1000회분이 한 세트입니다. 다섯 상자를 묶어 컨테이너에 담고 드라이아이스 20kg을 넣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이렇게 영하 70도로 맞춤 포장돼 들어옵니다. 이르면 2월 초 5만 명분이 먼저 옵니다. 정부는 설 연휴 전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보관과 유통이 까다로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접종센터에서 맞아야 합니다. 먼저 문진표를 씁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의사 4명이 접종이 가능한지 검사합니다. 그리고 간호사 6명이 접종을 합니다. 초저온 냉동고는 접종 준비실 근처에 놓습니다. 접종을 하고 나서는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상 반응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접종이 끝납니다. 정부가 만든 접종센터 운영안입니다. 작은 곳은 하루 600명, 큰 곳은 2,400명까지 맞습니다. 전국에서 250곳이 지정됩니다. 시군구에 한 곳 이상씩 만들어집니다.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곳은 두세 곳씩 둡니다. 실내체육관이나 공연문화시설, 운동장이나 공원, 보건소 등입니다. 다음 주 초쯤 센터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세밀하게 해서 안전하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자리가 잡히면 그다음에는 이제 속도감 있게 다양한 전략을 짜야겠죠. 뭐.
유통은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맡기로 했습니다. 화이자는 이달 안에 허가 신청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보다 유통과 보관이 쉬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그리고 노바백스 백신은 전국 만여 곳의 의료시설에서 접종할 계획이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중국에선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 감염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 베이징에서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새로 보고됐고 상하이에선 시내 대형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상하이, 광둥성에 이어 수도 베이징까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덮쳤습니다.
2例确诊病例病毒为英国发现的新冠病毒变异株 感染来源初步判断为境外输入.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남부 지역은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도로에 펜스를 세워 차량 통행을 막고 일대 지하철역도 모두 폐쇄했습니다.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작은 가게마저 전부 문을 닫으면서 주민들에겐 식품이 배급됐습니다.
有疫情的已经是封闭管理了。我们这边小区附近的小区全部核酸检测。 政府我觉得反应还挺快的.
경로도 알 수 없는 확산,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说那个反正这也是害怕感染，但这个地区好长时间挺稳定的，就是三四天前，反正不出去了也出不去。
베이징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따신구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해당 확진자가 다녀간 곳으로 추정되는 시내 중심의 쇼핑몰도 연쇄적으로 폐쇄됐습니다. 특히 감염 지역이 중국 최대 규모인 따신공항 근처라는 점에서 바이러스 확산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도시 상하이도 비상입니다. 시내 중심에 있는 한 대형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在对医院相关人员开展新冠病毒核酸例行检测中
发现有一份十人混检的样本检测结果。
주변 거리 전체가 완전히 봉쇄됐고 방역 요원들이 일대를 에워쌌습니다. 중국 당국은 오늘 하루 본토 신규 확진자만 126명,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지금까지 1,500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각계 인사들을 사찰했던 문건을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면서 그때의 사찰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당시 국정원은 야당은 물론 여당의 국회의원까지 전원의 뒷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한 곳은 바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였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정치 사찰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황일인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만든 김승환 전북교육감 관련 문건 중 일부입니다. 당시 교수였던 김 교육감을 야권 인사로 분류해 민간인 사찰한 걸로 보이는 정황인 겁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 16일 자료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요청이 국정원에 접수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VIP, 즉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회도 견제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에 대한 신상자료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민정수석실이 직접 하기엔 한계가 있어 국정원에서 할 것을 요청했다는 설명도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요청을 단순히 요청으로만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도 이미 이런 요청 자체가 국정원법상 불법 행위입니다.
국가정보원법은 특히 더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국정원법에 딱 명시를 해놨어요. 그걸 위반한 거죠.
관련해선 민정수석실조차 민감한 사안이라고 했다는 부분도 눈길을 끕니다.
굉장히 조심스럽다, 민감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령을 민정수석실에서 내린 겁니다.
이번 자료는 국정원 과거사 진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측에서 김 교육감과 협의해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내용은 지워진 채 전달돼 이 단체는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단체가 활동에 나서면서 최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성원 변호사도 자신을 사찰한 국정원 문건 16건을 확보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곽 변호사가 밝힌 문건 제목은 가족 모임 계획부터 자신의 정치적 진로에 대한 보고서까지 다양합니다. 청와대 111 요청 사항이란 문건도 있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노 전 대통령 가족 사찰에 개입한 건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정원은 일단 정보 공개에 집중한 뒤 불법 행위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내용에 대해선 자체 조사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쇼트트랙의 심석희 선수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법원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3년간 30차례에 걸쳐 저지른 범죄가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인 제자에게 몇 년간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죄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이 얘기를 세상 밖에 꺼내지 않고 죽는다고 했을 때 내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내가 언제 죽더라도 이 얘기는 해야겠다라는.
어린 시절의 아픔을 용기 있게 고백한 심석희의 진술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2014년부터 3년 동안 국가대표 선수촌과 빙상장 등 7곳에서 미성년자인 제자에게 30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심석희 선수는 그동안 충실히 써온 훈련 일지를 바탕으로 조 씨의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을 진술했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성폭행을 한 적이 없다며 훈련 일지도 허위라고 줄곧 부인해왔지만 법원은 사건 장소의 가구 배치와 이불의 색깔까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심 선수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인 제자에게 수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며 죄가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1년 반 기간 동안 1심 재판을 겪으면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매우 고통스러워했는데 그런 고통의 과정들이 이번에 판결로서 인정되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20년형을 구형한 것과 비교해서는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심석희 측은 죄에 맞는 좀 더 엄중한 형벌이 내려지길 희망한다며 항소를 통해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을 마쳤습니다. 심석희는 훈련 과정에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어서 재판에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학부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부정청탁법 위반 외에 나머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폭행 혐의는 피해 학부모가 상황을 일관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등 증거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엄마 손에 목숨을 잃은 8살 아이와 슬픔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빠를 두고 많은 시민들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8살 여자아이의 사망 진단서입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무명녀라고 적혀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안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유가족을 만나고 왔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미안하다. 이를 혼자 보낼 수도 없고 역시 살 자신도 없어.
최모 씨가 지난 15일 휴대전화에 남긴 유서입니다. 아내 백모 씨가 딸 최모 양을 살해한 사실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보는 낙으로 살았어요. 엄청 열심히 힘들게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때문에 사는 건데.
최 씨가 몰던 택배 트럭엔 딸이 그려준 그림들이 있고 휴대전화엔 딸 사진만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딸이지만 출생신고를 못했습니다. 아내 백 씨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출생신고 때문에. 왜냐하면 애기가 8살이면 학교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못 갔잖아요, 학교를. 교육청 물어봐라. 동사무소도 물어봐라. 다 답변이 안 된다는 식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지난해 초등학교도 못 갔습니다. 사망진단서엔 이름이 없는 사람, 무명녀로 적혔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이름도 남기지 못한 겁니다. 아내 백 씨는 생활고 때문에 딸을 죽였다고 주장합니다. 출생신고로 갈등이 심해져 별거를 했는데 남편이 지원을 덜 해줬다는 주장입니다.
저희 형 핸드폰에 보면은 좀 지원을 해준 건 내역들이 좀 있어요. 예, 지금 핸드폰이 경찰서에 있어서 그런데 생활고라는 기준이 어디가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유가족은 아빠와 딸의 장례를 함께 치렀습니다. 딸의 시신을 받아오기 위해 친아빠가 맞다는 확인도 경찰에서 받아야 했습니다. 함께 화장을 했고 오늘 사무제를 지냈습니다.
미안해서요. 형하고 너무 미안해서요. 부족했나 싶기도 하고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JTBC 박태인입니다.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법에 가로막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새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았지만 법적으로 전남편과의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 죄가 없는 아이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7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을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살 정모군의 선생님은 TV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을 시간, 정군은 TV를 틀고 동요에 맞춰 춤을 추곤 했습니다. 출생신고를 못해 어린이집을 다닐 수 없었습니다. 정군은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5천 원이면 끝난 조사 7만 원 주고 마치고 그런 상황인 거죠. 얘는 왜 출생신고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몇 년을 계속 물어보는데.
정군의 엄마는 전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하지 못한 채 정군을 낳았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전남편 호적에 올라가게 됩니다. 엄마는 5년 전 집을 나갔습니다. 이듬해 정 씨는 법원을 찾아가 자신의 호적에 아들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99.99% 유전자 검사 결과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엄마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왜 엄마가 없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정군 같은 그림자 아동은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한 미혼부 지원협회에만 지난해 15가족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무도 파악 못하고 있죠. 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뭐 장치나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출생신고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인 아이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미혼부의 출생신고 문턱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멈춰 있습니다. 정 씨는 아들이 내년에 초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다시 재판을 준비 중입니다.
내 목숨이 100만 개면 100만 개 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다시밖에 없어요.
JTBC 김지성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놓고 검찰이 강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법무부와 인천국제공항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은 출국이 임박한 상태라 긴급하게 출국 금지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논란 사건을 안양지청에서 넘겨받은 지 8일 만에 수원지검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쟁점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A검사가 2019년 3월 출국금지를 하려 법무부에 허위 서류를 냈는지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법무부와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 관련 부서였습니다. 출국금지를 승인한 윗선으로 지목된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A검사가 파견 나가 있는 정부 세종청사 사무실과 출국금지를 반대했던 걸로 파악된 대검 기획조정부 사무실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이 사건을 놓고 법조계에선 위법한 출국금지였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잠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에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당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은 JTBC에 김 전 차관 출국이 임박한 상태라 긴급 출국 금지할 필요가 있었다며 A검사의 판단을 믿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수사를 극장형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 주말 소셜미디어에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을 형성한 뒤 수사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JTBC 신아랍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이후에 서울시청 사무실에 들어가 문서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기자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불법적인 취재에 대해선 엄격히 책임을 물어서 취재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일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 선을 넘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에 나옵니다.
오늘 새벽 서울 관악구의 귀금속 가게가 30초 만에 떨렸습니다.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귀금속 1,000만 원어치를 훔쳐갔습니다. 경찰이 오후 5시쯤 용의자 3명을 붙잡았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귀금속 가게 앞을 서성입니다. 오토바이가 지나가자 잠시 멀어지더니 이내 다가와 무언가를 꺼내듭니다. 둔기로 유리문을 여러 차례 때리니 성인이 지나갈 만한 구멍이 생깁니다. 가게로 들어와 진열대를 부수고 안에 있던 물건들을 가방에 쓸어 담습니다. 물건을 담고 달아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30초. 사설 경비업체가 도착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귀금속점 주인은 황당하단 반응입니다.
50년인가? 어쨌든 50년이 조금 넘었어요. 아니야, 생각도 안 해봤지. 놀란 것보다는 어이가 없어.
이들이 훔쳐간 건 반지를 비롯한 귀금속 30여 개입니다. 가게 주인은 피해 금액이 1,000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14K 18K이지. 우리 이미 대신 한 개도 없는데.
순금과 같이 더 비싼 귀금속들은 금고에 있어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내부 CCTV에 포착된 남성과 공범 2명을 추적해 오후 5시에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JTBC 이자윤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동에 80세대가 사는 20층짜리 아파트였는데 소방차가 오기도 전에 뛰쳐나가서 불을 끈 건 소방관을 꿈꾸는 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소방관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다고 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외벽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창문은 화재 열기로 깨졌고 재는 닦아도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칫 큰 불로 번질 수 있었지만 이웃에 살던 21살 권요 씨가 막았습니다. 어제 오후 권 씨는 불이 아란 소리에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복도는 연기로 꽉 차 있고 여기 뒤에서는 불이 이렇게 화르륵 타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바로 119에 전화를 하고 배운 대로 이제 수건에다가 물을 묻히고 입과 코를 가린 후에 이제 다 대피시키고
불은 시작될 때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불이 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가 오기도 전에 홀로 불길을 잡았습니다.
관창이 연결 안 돼 있어서 대야 같은 거 하나 가져와서 물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이제 여기로 뛰어와서 여기 불 난 곳에다가 이제 물을 뿌리면서
불을 끄며 권 씨의 얼굴은 제로 뒤덮였고 호흡이 곤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입었던 하얀 옷이 그을려 회색이 됐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정도의 연기가 있었고 또 불에 엄청 뜨겁기도 했고 왜 사람이 이런 연기를 맡으면 질식사하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권 씨는 소방관이 꿈입니다. 그동안 조금씩 공부한 소방 지식이 도움이 됐습니다. 중학생 때 한 영화를 보고 소방관의 사명감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최근엔 소방관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소방관밖에 없더라고요.
이번 일로 소방관이 되겠다는 꿈이 더 커졌습니다.
대단히 아파트 세대다 보니까 불이 크게 번질 수 있는 거를 제가 막았다는 점에서 제 자신에게도 많이 자랑스러웠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네, 폭포가 그대로 얼어붙은 얼음 벽입니다. 추운 겨울에만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올겨울은 북극 한파 때문에 더 춥고 또 눈도 많이 와서 그 어느 때보다 빙벽이 잘 얼었다고 합니다. 스릴을 즐기는 분들은 기다리셨을 수도 있는데 안전사고도 조심해야 하지만 올해는 방역수칙도 지켜야 합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산악구조대원들이 눈길을 헤치며 들것에 실은 환자를 옮깁니다.
저쪽에 걸으면 삐뚤어지지. 하나만
깜깜한 밤, 조난당했던 등산객이 헬기에 매달려 가까스로 구조됩니다. 두 건의 사고 모두 설악산 토왕성 폭포에서 났습니다. 빙벽 높이가 350m로 국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소승폭포와 실폭포 등 다른 폭포들도 겨울이면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자연이 만든 거대한 빙벽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악산은 빙벽 마니아들에게 이른바 성지로 불립니다. 해마다 300여 팀,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설악산을 찾습니다. 올해는 한파와 폭설로 빙벽이 더 크게 잘 얼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오늘 4개 폭포를 개방했습니다. 입장 인원은 정원의 50%만 받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내 다른 빙벽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대부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만큼이나 안전사고도 위험합니다. 설악산에서만 최근 3년 동안 7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추락하거나 저체온증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그 실력에 맞는 그런 빙작이나 빙폭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강하게 선택하셔서 그게 사고 당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빙벽에서 분리된 얼음 덩어리 낙빙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빙벽 등반을 할 때 부상이나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구조대원들은 안전장비와 방한용품도 충분히 챙기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올해만큼은 가급적 빙벽을 찾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뒷문에 옷이 끼어 끌려가다 숨진 사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누구나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승객이 타고 내릴 때 감지하는 센서도 있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상엽 기자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다 내리고 진짜 그냥 아슬아슬하게 문 그냥 확 닫아버리시고
그 가까스로 내리고 바로 다친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버스 뒷문에 옷이 끼어 숨진 승객 소식에 시민들은 비슷한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를 미리 준비한 버스에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승객이 버스에서 내린 뒤에 이렇게 몸이 끼면 곧바로 경고음이 울리고 문이 열립니다.
딱딱한 물체가 이걸 눌렀을 때 감지를 하면은 타임 딜레이로 전달해가지고 다시 문이 열리는.
하지만 옷이 끼면 다릅니다. 문이 그대로 닫혀버리고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뒷문에 설치된 공기 압력 시스템에 어느 정도의 힘이 닿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비밀은 2.5cm에 있습니다. 버스 뒷문은 두께 2.5cm 이상의 압력을 가해야 문이 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옷은 이보다 얇습니다. 문이 안 열린 이유입니다. 그럼 그보다 더 작은 압력으로 문이 열리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얇게 설정했을 때는 또 문을 열었다가 에러가 발생해요. 대한민국 버스가 다 똑같죠. 네, 지금 시스템은.
일반 버스 뒷문 계단엔 정강이 높이의 센서가 있어 승객이 내릴 때 감지합니다. 하지만 어제처럼 문 위쪽에 옷 소매가 낀 경우엔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운전자가 문을 닫은 뒤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잇따라 숨지면서 노조와 업체, 정부가 기구를 만들어서 협의를 해왔고 오늘 합의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됐던 택배 분류 작업의 책임은 업체에 있다고 명확하게 했고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도 일단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배송을 완료했다는 문자입니다. 시간은 새벽 6시입니다. 지난해 11월 40대 노동자가 물건을 받는 사람에게 보낸 겁니다. 한 달 뒤 이 노동자는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숨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택배 회사들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크게 바뀐 건 없었습니다.
롯데는 지금 현재까지 60명밖에 투입이 안 되어 있고요. 한지는 300명을 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한 명도 투입된 인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문제가 이어지자 사회적 합의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중재안이 만들어졌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공짜 노동이라 불리는 분류 작업입니다. 업무량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분류하는데 4시간, 5시간 뭐 이렇게 걸리거든요. 5시에 시작한 적도 있어요. 배송을.
택배 분류 작업 책임이 택배 회사에 있다고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작업 범위에서도 뺐습니다. 분류 작업을 자동화하되 그 전에 부득이하게 분류 작업을 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하루 최대 12시간, 일주일에 60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도 못하게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9시 이후에 심야 배송들은 금지하도록 하되 설 연휴 특수기간 등 불가피하게 그 이상의 심야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도 밤 10시간을 넘지 않도록.
배송이 지연되면 다음날 처리하고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합니다. 택배노조는 27일 계획한 파업은 철회했습니다. 합의엔 CJ대한통운과 우체국 택배 등 5개 택배 회사가 참여했습니다. 쿠팡과 새벽 배송 업체 등은 합의에서 빠졌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앱이 있습니다. 랜덤 채팅이라고 합니다. 이게 청소년 성범죄 피해 창구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지난달 여성가족부가 몇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좀 달라졌을지 밀착카메라가 알아봤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랜덤 채팅이라는 단어를 넣자 이렇게 앱 수백 개가 뜹니다. 가입하려면 휴대폰 인증이 필요한데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한 달 전에 생긴 절차입니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적어도 그 상대방이 누군지 찾아낼 수 있게 한 겁니다. 대화 저장 그리고 신고 기능도 함께 시행됐습니다.
위험이 줄어들었을까? 만 16세가 넘으면 이용할 수 있다는 앱입니다. 쪽지가 쏟아지고 성희롱으로 보이는 말도 내뱉습니다. 용돈을 줄 테니 만나자더니 미성년자라고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지가 무색합니다. 성인만 가입할 수 있는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채팅방에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39살 남성이 말을 걸어옵니다. 고등학생이라고 하니 2003년생인지 확인합니다. 차를 마시자더니 영화를 보자고 합니다. 반차까지 쓰고 나오겠다는 이 남성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만나기로 한 쇼핑몰에 도착했습니다. 약속 시간인 3시까지는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기다려보겠습니다.
약속 3분 전 남성이 도착했다는 인증사진을 보내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사실 성관계를 하러 온 건데 괜찮냐는 겁니다. 사진까지 요구하더니 대답을 피하자 연락을 끊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계속 올리는 채팅방. 이번엔 같이 놀자는 20대 남성을 만나봤습니다.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혹시 만나러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를 거절한 남성은 나쁜 목적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과연 앱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취재진은 랜덤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던 15살 아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지금 아예 연락 안 돼요. 지금. 랜덤 채팅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런 2차적인 어떤 피해 상황들이 생길 수 있고.
센터에선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연락이 끊긴 아이를 찾아본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함께 가보겠습니다.
10대들이 한데 모여 담배를 피고 거리를 전전합니다. 음악 소리로 가득한 길을 지나 좁은 골목도 살핍니다.
모텔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여기 가서 16살 아이 찾아서 집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죠. 아이들이 담배 피는 골목, 이런 골목, 여기가 아이들 담골이에요. 담배 좀 다니잖아요.
여기 많이 모인다는 거죠? 네.
이날 결국 A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경찰에도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취재하며 만난 아이들은 랜덤 채팅의 어두운 현실을 얘기해줬습니다.
아, 저녁도 돈을 없으니까 최종 10명 중에 한 6명씩 계시거든요. 어른분들은 솔직히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밥 사준다는 식으로 해서 만나면은 뭐 보통 스폰지에 많이 한다고 가출을 한 거를 협박으로 잡아서 이 가출한 거 뭐 다 얘기한다고 경찰 데리고 간다 그런 식으로.
성인 인증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성인 인증은 생각보다 쉽고 뭐 휴대폰 부모님 자신도 몰래 인증해도 되는 거고 성인이 이제 막 관리를 하면서 성인 학생들이 데리고 그렇게 하는.
D양이 랜덤 채팅을 접한 건 14살 때였습니다. 같이 가출했던 또래 남자아이와 20대 남성의 제안이었습니다.
네가 조건해가지고 돈 벌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3, 4번 정도 있었어요. 6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 성인 오빠가 자기가 관리해주겠다면서 다 들고 가가지고.
몸도 마음도 너무 어렸던 그때의 기억이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 상대방들은 몇 살쯤이었어요?
30살에서 40대 정도 괜히 집 나가가지고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최대한 미성년자 그런 애들 못 쓰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랜덤 채팅을 운영하는 업체는 어떤 입장일까? 이용자가 많은 앱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성매매 유인이 이런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네, 이거는 저희가 많이 와가지고.
다른 앱 사무실은 주소지에 없었고 집으로 추정돼 찾아갈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라는 사무실이 여기 있나요?
방치되는 이유가
혹시 아무래도 그냥 돈 때문이지 않을까요? 어떤 앱은 여자랑 대화하려면 무조건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아마 돈을 쓰니까.
올해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첫 과제 중 하나로 랜덤 채팅 앱을 이용한 성범죄를 단속해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앱을 이용하는 아이들도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수많은 어른들이 먼저 성적으로 접근하는 모습, 지금도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익명성에 숨은 성범죄를 막기 위한 논의는 계속돼야 합니다. 밀착카메라 이혜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우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독립성과 중립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취임식에서 주권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에 대형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또 한 곳이 부산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무난하게 이길 걸로 예상되던 부산시장 선거 판세에 최근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끼리 싸움이 이어지는 사이 여야 정당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입니다. 부산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4.5%, 국민의힘 지지도는 29.9%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일주일 만에 10%포인트 넘게 떨어지면서 오차 범위 내에서 순서가 바뀐 겁니다. 국민의힘은 같은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가장 높은 당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갑자기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도 민주당 30.2%, 국민의힘 28.6%로 당 지지율이 집계됐습니다. 시장 선거 낙승을 기대하던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사이에선 우려와 비판이 쏟아집니다. 장제원 의원은 중앙당의 지원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민주당이 가덕도 공항 추진 등을 내걸면서 부산을 공략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최근 흑색 선전이 오갈 정도로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 잡음이 컸던 것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보다 못한 당 공천관리위원이 근거 없는 비방을 삼가하라고 후보들에게 공개 경고를 했을 정도입니다. 일단 당 지도부는 지지율 하락 자체가 대수롭진 않다면서도 부산 민심 달래기에는 나섰습니다.
일이 일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당연히 신경도 써야죠. 음력설 전에 한번 다녀올 거라고.
국민의힘이 주춤하는 사이 출마 의사를 밝힌 민주당 김영춘 전 의원은 가덕도 공항 추진 정책을 앞세우며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잠시 후엔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출연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이견에서부터 임기 후 대선 주자로서의 활동 구상까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빠른 더 친절하게 김소연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째 브리핑, 씬 스틸러들입니다. 씬 스틸러, 장면을 훔치다시피 장악해서 주연보다 주목받는 조연 배우를 말하죠. 천만 영화 속 이런 배우들 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열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식에도 이런 씬 스틸러들이 등장했습니다. 자, 영화에 빗댄 김에 상도 좀 줘볼까요? 먼저 졸음과의 사투상, 수상자는 네, 클린턴 전 대통령입니다.
As citizens, as Americans, and especially as leaders, leaders who have pledged to honor our Constitution and protect our nation, to defend the truth and defeat the lies.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엄숙한 얘기하는데 전임 대통령이 졸음과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전파를 탄 겁니다. 올해 74살인 클린턴 전 대통령 너무 피곤했던 걸까 생각도 해봤는데 정작 연설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4살 많은 형인 걸 감안하면 아마 이미 다 해본 자의 여유 같은 거겠죠. 사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부부의 세계상까지 이관왕시켜줘도 될 것 같습니다.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등장한 부시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와 달리 냉랭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눈길 끌었기 때문입니다. 재임 당시 성추문의 그늘이 여전히 그리워져 있는 걸까요? 자, 다음 상은 베스트 보온상입니다. 수상자는 모자가 달린 등산 점퍼에 화려한 무늬의 털장갑 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바람을 일으켰던 거물이지만 명품 정장 입은 VIP들 사이에서 보온에 올인한 패션 선보인 겁니다. 샌더스 의원 복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In Vermont, we dress warm. We know something about the cold. And we're not so concerned about good fashion. We want to keep warm.
네, 참 쿨한 답변인데 온라인에선 패러디가 잇따랐습니다. 취임식 모습 그대로 아무도 없는 지하철 좌석에 앉혀도 한적한 공원이나 핫도그 트럭 옆에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거죠. 자, 이렇게 유쾌한 이야기거리가 쏟아지는 걸 보니 백색 테러 걱정에 벌벌 떨어야 했던 트럼프의 시대가 정말 끝나긴 끝난 모양입니다. 다음 브리핑, 네피엔 항체가입니다. 그제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 씨가 전국 돌면서 기자회견하겠다고 했는데 기자들 출입은 막혔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대구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가서 또 멘트를 어떻게 하냐. 전광훈이가 난동을 일으키려고 전국을 다녔다 또 그래 하려고.
이렇게 취재도 허용하고 야외에서 마스크도 꼬박꼬박 썼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회견 때는 왜 마스크 안 썼는지 설명하다가 고개 갸웃하게 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마스크를 벗었어요. 살짝. 벗었더니 세상에 내가 연설한 내용은 보도 안 하고.
네, 누구나 답답은 하죠. 그래도 참는 거죠. 마저 들어볼까요?
이미 방역 주사를 맞아가지고 내 피에는 항체가 가득해가지고 절대로 정광훈 목사는 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도 없고.
이 방역 주사라는 게 코로나 백신 말하는 건 아닐 테고, 아, 이미 코로나에 한번 걸렸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옮길 위험이 없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확인을 좀 해봤더니 이미 여러 차례 재감염 사례가 있었다. 최근에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전 씨의 주장은 방역 상식과는 거리가 있는 얘기였습니다. 또 마스크 얘기만 한다고 할까 봐 발언 내용도 덧붙여 보겠습니다.
제가 구속된 것도요, 제 출발이 북한의 지시로 시작된 겁니다.
네, 주장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면서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하고.
네, 지난 11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의 차를 막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중국 국적 입주민 A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행 행태가 무겁고 비슷한 전과도 있다며 출국 금지가 내려진 상황도 고려해서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제주도 카지노에서 사라진 현금 145억 원의 일부로 추정되는 3억 원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국내에서 체포한 공범인 30대 중국인 남성을 조사하던 중 이 돈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카지노 내부와 제주 모처에서 120억 원가량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서 해외로 달아난 말레이시아 국적 50대 여성 임원과 또 다른 30대 중국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볼보이를 하면서 나도 K리그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 축구의 전설 박지성이 전북 현대 조원자로 프로축구 K리그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일본 J리그에서 데뷔한 이후 유럽에서만 10년 넘게 활약했는데요. 축구 은생 21년 만에 K리그에서 행정가로 뛰게 된 박지성은 유럽의 축구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도로변을 따라 길게 늘어선 줄이 가도 가도 끝이 안 보입니다. 미국의 양대 복권인 메가밀리언과 파워볼을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두 복권이 넉 달째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당첨금이 누적됐기 때문인데요. 어젯밤 마침내 8천억 원을 거머쥘 파워볼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1조 원이 걸린 메가밀리언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뼈대만 남은 건물은 연기에 휩싸였고 쏟아진 잔해는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6층짜리 건물은 내부 계단까지 모두 드러나서 이렇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 있는 한 건물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3명이 숨지고 6명 넘게 다친 가운데 가스 유출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현지 시간 21일 아침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시내 한 시장에선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28명이 숨졌고 70명 넘게 다쳤습니다.
대선까지 아직 1년 넘게 남아있지만 여권에선 차기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명한 발언이나 재난지원금과 같은 정책으로 차별화를 하고 있고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광주와 부산을 잇따라 찾아 지역 민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바로 이낙연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에 공개적으로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법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지시하면서입니다.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기재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법제화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 일각에 개혁 저항 세력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기재부를 비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기강을 다잡는 차원이지만 대선 잠재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지율을 앞세워 연일 차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 경기도민에게 예정대로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는 29일에는 당의 지역 기반인 광주를 방문합니다. 이번 주 초 이미 광주를 다녀간 이낙연 대표는 부산을 찾았습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덕신공항은 부산의 미래, 서울경의 미래입니다. 가덕신공항이 빨리 시작돼서 빨리 완공되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이 대표는 틈틈이 지역을 돌며 접촉면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 7월에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신 당일날 나오셨는데요.
예.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
예. 오늘도 현안으로 좀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인데요.
예.
당정청에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논의를 시작한 셈이죠.
예.
저희들은 뭐 코로나 3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예.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손실보상법.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조해서 손해를 보신 식당이나 또는 헬스클럽이나 이런 곳에 손실을 보상해 드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죠. 단지 이제 좀 구체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큰 방향에서는 당정 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익 공유, 그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플랫폼 기업과 이렇게 가입된 그 가맹점 사이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모든 이익을 다 배분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
예.
세 번째가 사회연대기금. 이 세 가지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손실보상법 같은 경우는 당장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그걸 해봐야 됩니다.
예.
지금부터 그걸 해봐야 되고요. 엄두가 잘 안 날 겁니다. 경제 그 재정 당국에서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때문에 손해를 본 분이 계신다면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옳다 하는 방향에서는 당장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예, 코로나 3법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요. 그러면 법제화라는 것은 언제쯤 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2월 국회 초반이라도
예.
법안을 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손실 보상이라든가 이익 공유라든가 하는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고요. 사회연대기금은 조금 손질해서 법안을 내야 될 거예요.
예. 앞서 그 당정이 얘기를 좀 네. 진행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보면 손실보상제 같은 경우는 어제 기재부 차관이 다른 나라에선 법제화한 나라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낸 바가 있고 또 이익공유제는 뭐 자발적인 캠페인이냐 아니면 법제화냐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선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충돌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이 우리 사회의 협력 이익 공유제가 시범 실시 중입니다.
예.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하고 있고요. 한중 FTA가 체결됐을 때 무역 이득 공유제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는 것이 아니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이 협력이익 공유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어서
예.
법안도 나와 있고 시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입법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맞게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좀 고칠까 생각합니다.
네. 2월에 법안 처리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네. 하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교육 격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보니까 저소득층 아동의 수업 활동을 예비 교원들을 통해서 좀 지원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아동들은 좀 몇 명 정도를 예상하시고 예비 교원들의 급여는 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예. 그것도 재정 당국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네 가지 정도의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 비대면 수업 때문에 학력 격차가 커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수능 시험 그 성적을 보면 중위권이 적어지고 그 성적이 높은 층도 늘어나고 낮은 층도 늘어나고 성적마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건 1번이 교육 안전망, 저소득층 가구에게 컴퓨터 장비나 와이파이를 보급해드리자. 두 번째는 기초학력 지원제도.
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일종의 방과 후 수업이랄까요? 아까 말씀 주신 예비교원 등등을 투입해서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드리는 것.
예.
세 번째가 직접 소통.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서 집에 안 계신다거나 또는 집에 그런 비대면 교육을 할 장비가 충분치 않은 그런 아이들은 예외적으로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의 눈앞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교육 강화입니다. 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이라든가 이걸 가르쳐서 그것으로 해도 뒤처지지 않게 해드리자.
예.
네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코로나 상황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을 하고 있을 때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역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말씀이셨는데
네.
결국에는 이 지사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당에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 대해서 알려드린 그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중앙정부와 함께 가자라는 것이었는데요. 그 문제에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주신 말씀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때.
예.
첫째, 지금은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할 때가 아니다. 둘째는 코로나 상황에서는 선별지원이 옳다. 세 번째는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전 국민을 위로해드린다는 그런 등등의 차원으로 전국민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방금 그 얘기인데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예. 지자체가 할 수도 있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조에서 협의를 했고요. 또 경기도지사께서도 방역 상황을 고려하면서 시기를 신중히 고려하겠다 그랬으니까 당과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일단은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주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물론 시점은 언제인지를 예, 봐야겠지만 예. 일단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 얘기가 사실은 그 전에도 나왔었고 이 대표님도 그 계획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지자체가 보완적인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방금 네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세 개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하는데 부족하다면이라는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예. 이 지사의 계획에 대해서 뭐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 좀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네,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방역이라는 것은 유리그릇을 다루듯이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예.
작년 추석 무렵에 소비 쿠폰을 내놔가지고 야당의 호된 비판을 받고 그걸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시면 금방 생각이 날 겁니다. 8.15 광화문 집회 이후에 확산되는 마당에 왜 소비 쿠폰을 주었느냐, 잘못된 정책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예.
네, 그걸 연상하시면 쉽게 이해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뭐 10만 원씩 전 도민에게 주는 거는 결정을 했지만 시기를 검토하기 때문에 네네. 크게 다르진 않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으로 다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고 정치를 염두에 두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은 자세에 대한 주문이라고 해석을 하셨는데요. 이 자세라는 게 그러니까 정치에 나설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인가요?
검찰개혁에 검찰도 동참해달라 하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적에 정부 안에 있는 몇몇 분과 예. 집권당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게 마음 편하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예. 이쪽도 우리 정부의 누구고 이쪽도 뭐이니 너무 그러지 말라 예. 하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런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는 데는 함께해야 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아마 정치를 염두에 두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좀 궁금해 할 거거든요. 실제 정치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궁금증이 있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를 할 생각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야 본인 말고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이제까지 그분의 발언만 놓고 보면 임기를 마치겠다. 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선거에 나서기는 좀 어떨까 싶네요. 기간적으로.
아, 임기를 마치고 나면 선거에 나서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네,
있다.
기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예. 네.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금 4월 재보선 전으로 총리직을 내려놓고 대선 준비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네.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에 좋은 인물들이 많이 오시는 건 좋은 일이지요. 네.
예. 다 말씀하신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이 부분은 아픈 질문이라서요.
예.
예 좀 뒤로 빼놨는데요.
예.
예. 전직 대통령의 사면 이슈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예.
대통령 말씀으로 좀 매듭지었으면 한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요.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대표님께서는 사면 얘기는 다시는 안 꺼내시는 겁니까?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 여러 생각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니까요.
예.
그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것은 온당한 일 같지가 않습니다.
예. 그럼 뭐 임기 중에는 먼저는 잘 꺼내시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예, 제가 그렇게 네. 예. 아까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요.
네.
예, 지지율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예.
없는데요. 지금 보면 이 대표님의 지지율은 조금 고전하고 예. 있는 상황이고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고 있는데
예.
아마 그런 질문들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원인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좀 카드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참 아픈 질문인데요. 담담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 또 정치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슨 카드 가지고 갑자기 반전하거나 그런 요행수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왜 오르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것도 뭐 제가 분석하기보다는 예. 많은 분석가들이 이유를 내놓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예정된 시간이 좀 넘쳐서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부가 설 전에 내놓기로 한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은 역세권 고밀 개발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돌면서 주민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땅 주인들은 선택지가 하나 더 늘었다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을 비롯한 세입자들은 날벼락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묻지마 투기 조짐도 벌써 보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공업사 10여 개가 모여있는 서울 물레동의 한 공업지역입니다. 주변은 아파트나 사무실이지만 이곳은 지은 지 40년이 넘은 1층이나 2층짜리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낡은 역세권에 땅 주인들이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용적률을 높여줄 방침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계획에 세입자를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곳에서 오랜 세월 일을 해온 사람들은 거세게 반발합니다.
지금 뭐 여기에다가 아파트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밥을 벌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개발 터전인데 여기가.
또 다른 준공업 지역인 서울 구로동의 기계공구 상가 상인들도 반응이 비슷합니다.
훨씬 안 좋아져. 여기서 거리가 멀어지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돈 10만 원씩 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면 비용까지 해서 1500에서 그 이상 나온다는 얘기예요.
일각에선 제2의 청계천 상인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2003년 서울시 주도의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터전을 잃은 공구상가 상인들 얘기입니다. 땅 주인들이 고밀 개발에 나설지도 미지수입니다.
가격이 하나에 이게 상가 하나에 10억이 넘어가는데 누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주인들이 안 할 거예요. 월세 받는 게 낫지든.
아직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도 않았지만 서울 역세권 부동산 시장엔 투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환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개발이 어떻게 되냐.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투자하겠다고 계속 전환을 왔는데 물건이 없어요.
이러자 나중에 더 비싸게 내놓을 생각에 매물을 걷어들이는 땅 주인도 늘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팔려고 내놨던 사람도 일부러 뭐 한두 달 보류하겠다고 하죠. 금액을 더 올려서 받으려고 줄다리기 하는 거죠.
JTBC 정아람입니다.
네, 정부는 용적률을 더 줘서 높이 짓게 해주면 역세권 개발이 쉬워질 걸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은데도 15년째 개발이 지지부진한 서울 광진구의 한 역세권입니다. 주민들은 용적률이 능사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알박기를 비롯해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겁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골목입니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역을 끼고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높은 준주거지역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에 대한 논의는 15년간 지지부진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건 높은 용적률을 보고 개발을 추진하던 한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서입니다. 그 이후에는 투기 세력이 들어오면서 땅값이 크게 뛰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건설사들은 땅값 부담 때문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도 여기서 가서 사업 한번 해볼래 하고 시행사들이 많이 와 있지만 지금까지는 사업이 이렇게 원만하게 추진을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결국 주민 몇몇이 자체 개발을 해보려 했는데 이번엔 알박기가 문제였습니다.
여기 시적으로 여기 사시는 분들은 낙후가 돼 있잖아요, 집들이. 그래서 그 빨리 이렇게 재건축이라도 하고 싶은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집값은 집값대로 상승이 되고 그러니까 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예.
주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역세권 고밀 개발도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땅 주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반대하는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지를 비롯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겁니다. 서울시와의 협의는 또 다른 숙제입니다. 정부 의지가 강해도 개발의 각종 규제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반대하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설 연휴 전까지 고밀 개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아직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역세권 고밀 개발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받은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8.4 대책 당시의 엇박자가 반복되지는 않을지 우려도 나옵니다. 당시 정부는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면 50층까지 짓게 해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시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서울시 조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영되고 조율될지 지켜볼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민간 토지주들에게 유인책이 없다라면 적극적이지가 않아서 당장 속도를 내기는 어렵겠다라고.
JTBC 송지혜입니다.
잔잔해 골드갱 포인트 레슨 바삭 두툼함에 진짜
바삭
황금 단짠의 저감 농 BHC 골드갱 콤보
전지현씨 BHC
학교 보충 학원 학교 보충 학원
세라젠 뒤를 부탁한다 집에서 가족이 함께 해보세요 세라젠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날씨에 대한 모든 것 오늘도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겨울 과일로 어떤 과일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하지만 가장 많이 팔리는 과일은 귤이 아니라 바로 이 딸기입니다. 한 대형마트가 발표한 매년 12월 매출 순위를 살펴보니 2년 전에는 오이를, 지난해는 우유를 제치고 4위에 올랐습니다. 과일 매출로만 보면 딸기가 1위로 감귤과 포도를 합친 것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렇게 겨울에 큰 사랑을 받게 된 딸기지만 원래는 4월과 5월은 되어야 먹을 수 있는 과일이었죠. 딸기는 밤에 5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어버립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를 두 겹으로 짓고 그 사이에 물을 뿌려 보온하는 재배법 등이 도입됐습니다. 즉, 겨울에도 딸기가 살 수 있는 날씨로 바꿔준 겁니다. 기술과 기온이 딸기의 제철도 바꾸고 있는 셈인데요. 농촌진흥청에서 겨울과 봄딸기를 비교했는데 겨울철 딸기가 맛도 더 좋았습니다. 날이 추우면 딸기가 천천히 익으면서 당분이 쌓이는 시간도 길어져서 더 달아지고요. 또 추운 날씨 덕에 신맛 성분인 유기산이 줄어듭니다. 맛도 좋고 빨갛게 예쁘고 거기다 비타민C도 풍부하다니 겨울 딸기 인기 있을 만하네요. 오후에 서쪽부터 시작된 비가 저녁에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밤 사이엔 주로 충남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이어지다가 내일 오전에는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린 지역은 내일 아침 짙은 안개가 예상되니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주로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이렇게 동풍이 불어오겠습니다. 이 동풍이 내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습한 동풍이 산맥에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생기는데 강원 영동에는 비가, 기온이 낮은 산지엔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주말까지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비바람이 미세먼지를 씻을 만큼 강하지는 않아서 중서부 지역은 대기질이 안 좋았습니다. 내일도 계속 나쁜 상태가 이어지다가 밤부턴 동풍이 강해지면서 차차 농도가 내려가겠습니다. 당분간은 포근한 날이 계속 이어지면서 내일 낮엔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박사 김세연입니다. JTBC 뉴스룸의 이상직 의원 일가 편법 증여 의혹 연속 보도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2020년 올해 좋은 보도상을 받았습니다. 민언연은 언론 본연의 성역 없는 권력 감시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룸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의자 당시 여당 재선인 이상직 의원의 조세 포탈과 선거법 위반 등 여러 의혹을 30여 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스타 대규모 해직 사태의 본질을 추적 보도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